반갑습니다. 예, 김광욱입니다. 예, 다들 뭐, 예, 주부시잖아요. 또 아침 10시까지 나오시는데 쉽지 않았으리라 봅니다. 또 뭐, 남편 출근, 그리고 아이들 어리지만 뭐 어린이집, 또큰 자녀를 둔 부모님은 또 학교, 등교, 이렇게 뒷바라지 하고 오느라,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이 주부의 삶, 이 아버지도 계시지만, 주부의 삶을 산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교회 부막교 강좌가 개설됐다고 해서 뭔가 좀 갈급한 마음으로 나오신 것 같은데, 그동안 많은 것을 또 배우시고 그 부족함을 채웠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오늘 뭐 건질 게 얼마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를 왜 여기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예. 오늘하고 다음 주 성경의 부모님, 부모들 이렇게 두 이제 시간을 통해서 성경에 나타난 부모님들을 통해서 배울 점이 무엇인지, 또 반면교사로 삼을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 오늘 노아 부부인데요. 다음 시간에는 엘가나와 한나, 그리고 그 이새, 그리고 무명의 어머님, 다윗의 부모님이죠. 에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사실 이 부모들이 좀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저는 성경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이제 좋은 부모상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경에 나타난 부모님들 100점짜리 부모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부모를 딱 찍어서 이 사람들을 나의 모델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려놓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좋은 점은 배우고 좋지 못한 점은 반면 교사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부모님, 부모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제가 소개하는 이 강사는 좋은 부모인가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00점짜리 부모도 아니고요. 80점도 되지 못하는 부족함이 많은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사실은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교육관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뭐 성경의 부모님을 가르치는 강사로서가 아니라, 그 성경에 나타난 부모들 중에 좋은 점, 그리고 좋지 못하는 점을 각각 생각을 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뭘 배우잖아요? 근데 배운 대로 잘 되지 않는 게 인생사지 않습니까? 근데 배운 대로 사실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 오늘까지 부모 학교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셨지만, 실제로 그것을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하면 잘안 되죠. 그게 이제 현실입니다. 그죠? 저는 말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내 스스로 자녀들 앞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자녀가 부모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배웁니다. 예, 아닌 것 같지만 다 배워요. 예, 그래서 말투도 따라하고 행동도 따라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뭐 가문 가문 이야기하는 게다 그런 데서 나온 거거든요. 위에 부모님들, 조상들이 하시던 말과 행동 가르침이 그냥 이게 그 가문의 간섭이 되면, 좋은 것만 이어받으면 뭐 좋은 가문이 되고요. 안 좋은 것만 자꾸 이 자식들과 후손에게 물려주면은 그거는 좋지 못한 이 가문이 되는 겁니다. 우리 믿는 가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으로 승화되어 가지고 좋은 부모로서 모습을 보인다면, 100마디 말보다 내 말과 행동이 또 아이에게 큰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배운 대로 잘 안 되고 잘 안 되는데 그거는 결국 내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온전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대학 가서 교양 교육을 받고 여러 가지 강좌를 통해서 또 교회에서 말씀으로 성경 공부로 배운다고 하지만 우리는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완벽하면 신이 되거든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변화되어야 될 존재다. 부족한 존재다.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 우리가 주일 설교를 좀 적용해 보자면 내가 부족하고 재성이 많고 결핍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가난한 자거든요. 가난한 자가 왜 복되냐면 내가 결핍한 존재임을 아는 사람일 때 복된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가난한 자이겠습니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그 가정은 가난한 자로서 복된 가정이 이미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대로 배운 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은 내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뭐 다 아는 내용이죠.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고 저는 제가 이때까지 자녀를 양육하고 저희 부모님이 저를 양육한 것을 다 종합해 볼 때 자녀가 말 잘 듣습니까? 어릴 때는 잘 모르죠. 귀엽고 예쁘고 그래요. 저도 뭐 예, 교회 이제 젊은 부모님들이 어린 아이들 이렇게 데려갈 때마다 제가 나이가 많지 않죠. 아, 옛날 생각도 나고요. 아, 참 안아주고 싶고 빨리 손자를 봐야 되겠다. 정말입니다. 그 저는 자녀가 다섯 명이어서 뭐 세 살 터울, 뭐 6년생, 네 살 터울 있을 때마다 좀 오랫동안 어린 자녀를 품에 안고 자란 아빠입니다. 긴 시간이 길죠. 여기 뭐 계신 분들에 비해서. 근데 이제 막내가 중1이다 보니 그런 즐거움이 이미 사라졌고요. 이제 말 잘 안 듣는 사춘기, 이제 소위 말한 성인들, 그래서 청소년들이 득실득실하기 때문에 이제 자기 나름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위기 속에 제가 아빠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재미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어린 자녀들 어릴 때 귀엽고 말하는 거 모든 게 귀엽잖아요. 그때 그 즐거움을 만끽하시길 바라고요. 근데 아무튼 자녀는 그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잘 되지 않는데 제가 이렇게 그 저나 부모님이 저를 양육했을 때 종합해 보면 눈물의 기도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말로 있죠. 상담가 데리고 놓고 선생님하고 상담하고 아무리 해도 좀 뭐 듣는 것 같지만 있죠. 인간은 나도 재성을 가진 인간이지만 내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고 성경에도 있잖아요. 놀랍습니다. 악을 습득하고 답습하는 거는요.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 자녀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 이런 이 어둠의 세력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 자녀를 내 품에만 평생 두고 키울 수 없잖아요. 세상에 내보내야 돼요. 24시간 옆에 붙어서 감시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이겠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항상 매일 기도하고 있지만 이 죄악된 세상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기도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분노하고 흥분한다고 문제가 풀리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좋게 타이르고 때로는 그 회초리를 들어야 될 때 나이 연령대마다 다릅니다. 들어야 될 땐 들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이제 청소년 시기 또 성장한 아이들은 또 그 나름대로 어떤 양육법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기도다. 눈물의 기도다. 그것만이 아이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부모가 되어서 좋은 점 뭘까요? 지금 오늘날 시대에 결혼도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더라도 뭐 늦게 하죠. 또 하더라도 자식을 많이 낳으려고 하지 않아요. 뭐 이유 다 알죠. 결국 따지고 보면 그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이고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반하는 세속적인 가치관인데 이걸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대 흐름 따라 자연스럽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이게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으니 결혼은 해야 되고 했죠.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부담이 상당히 커요. 근데 부모, 저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예외는 항상 존재하고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케이스도 있고요. 또 자녀 없이 살아가는 부부도 있습니다. 뭐 그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 저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가 되어서 좋은 점은 뭐겠습니까? 또 이렇게 이 연세 드신 분은 지나온 세월을 보면 그 어떤 분은 자녀 많아가 좋다. 자녀 많이 낳아봐야 속만 쓰기가 좋을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자녀 때문에 속을 많이 자녀가 속을 썩이죠. 마음이 많이 상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건 조금 전에 제가 재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죠. 그걸 통해서 중요한 깨달음이 저는 은혜, 좋은 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부모 말을 잘 안 들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내가 어릴 때 그리고 자라올 때 부모 말 안 들었습니다. 잘 들었다고 생각하죠. 뭐 저기 하늘에 계신 부모님한테 물어보면 지금 이 세상에 안 계시다면 말 잘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잘 들은 부분도 있겠죠.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속을 썩이고 힘들게 했던 시기가 다 있거든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제가 그 다음이 중요한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그 부모이신 하나님의 속을 썩이고 있습니까? 그거를 저는 내 자녀를 양육하면서 깨닫는다면 그게 부모로서 가장 좋은 점, 은혜로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부모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식을 키워보면서 그렇게 이렇게 뭐 여기 엄마들 계시면 내 배에서 태어나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예? 막 좌절감이 들 때 있죠. 도대체 예? 변종도 아니고. 뭐 이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 그 모습이 내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어찌 이런 인간이 다 있냐. 내가 너를 이렇게 살도록 땅에 보냈느냐라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말을 듣지 않을수록 내 모습을 보고 성찰하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안 듣고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게 저는 은혜입니다. 깨달을 때 그게 은혜거든요. 깨닫지 못하고 평생 살다가 이 땅을 떠난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 깨달음이 은혜고 깨달으면 어떻게든 바로 살기 위해서 힘쓸 거 아니에요. 한 걸음도 좋은 길을 갈 수 있다면 그게 은혜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점들을 좀 생각하면서 같이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후 여러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창세기 1장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남자만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여자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십니다. 자, 28절인데 혹시 구절이 있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남녀가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도록 하신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과 여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거든요. 근데 복 받는데 이걸 거부하고, 그리고 여기 부부만 만나서 평생 자식 없이 살라는 건 아니고, 이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의 내용이 28절에 있습니다.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부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야 되죠. 자녀 없이 어떻게 두 사람만 아담과 하와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인류가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복을 주셔서 그 복의 결과입니다. 창세기 2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과정을 묘사를 했습니다. 2장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2장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했는데, 여기 사람은 남자 아담을 뜻합니다. 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2장은 좀 디테일하게 남자로부터 여자를 만드시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은 흙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하와도 흙으로 창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으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채우시고,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의 창조의 과정이죠. 그래서 그 잠들게 해서 이 갈빗대 하나를 취한 것은 참 놀라운 일이라고 봅니다. 예, 일종의 마취를 시키시고 눈 멀뚱멀뚱 떠있는데 손 집어넣어서 갈빗대 하나 빼면은 아무리 안 아프더라도 아담이 놀랄 거 아니겠습니까? 잠들게 하시고 이제 뺐습니다. 그리고 그 뼈로 여자를 만드셨는데, 만드시고 난 뒤에 이제 아담에게 이끌어 왔어요. 아, 그 그를 하와를 아담에게 데리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과정을 잠을 잤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뭐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겠죠. 그러니까 아담은 그 자신의 갈비뼈 하나가 빠져나갔는데 그 갈비뼈로 하와 여자를 만드시니 부족한 점이 하나 생겼죠. 물론 하나님 그 살로 뼈로 만드셨는데 그 이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한번 인식시켜 주셨고, 그 자신의 몸 분신으로 아내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 아담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내 뼈로부터 아내 하와가 창조되었으니 아담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됐으니까 얼마나 더 애틋한 사랑으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았겠습니까? 근데 뭐 아담과 하와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부부가 나의 부족한 점을 나의 배우자가 채워주는 존재고,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의 배우자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이거를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예. 그 완벽하면 혼자 살면 되죠. 왜 둘이 삽니까? 그냥 단순히 이제 결혼을 정년기가 됐으니 결혼하고 남들이 자녀를 낳으니까 낳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결혼한다라는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24절의 2장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제 둘이 아니고 물리적으로 보면은 두 개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한 몸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으로라는 말이 24절에 있는데 이거는 앞에 구절 원인에 대한 결과죠. 그 아담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라고 나의 부족하고 나의 분신이고 내가 사랑해야 될 존재. 예수님께서 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지만 뭐 역시 아내 역시 내 뼈로 만들어 창조가 되었으니까 내 것이죠. 내 몸이죠. 내 몸처럼 당연히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무조건 하나님이 짝주어진 배필은 뭐 살아가면서 누군지 모르죠. 결혼하기 전까지. 그런데 만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섭리하셨는데 이제는 배우자를 만나면 남자는 아내와 합하여 아내는 남자 남편과 합하여 이제 한 몸이 됐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부가 살면서 위기를 맞는데 이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라는 이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결국은 내 몸이고 남이 아니잖아요. 뭐 부부는 헤어지면 남이다. 라고 이거 다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나온 거죠. 내 몸이에요.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결혼한 부부가 이혼하는 거 율법에서 허용하지 않잖아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경우. 예.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부부로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명령을 주셨어요. 2장 10. 그래서 저는 요 이야기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르침 중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또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제 부부가 저는 예수님이 일반적으로 뭐 부부든 사람,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 믿는 자에게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소금은 그 생명을 유지하고 부패하지 않고 뭐 이렇잖아요. 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생필품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라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존재, 그리고 생명력을 유지하는 존재. 뭐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가능하죠. 근데 저는 이 소금 부부, 그러니까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을 좀 더 확대하고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소금 부부의 그 개념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어릴 수도 있는데 옛날에 다 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소금은 그 결합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나트륨하고 염소하고 결합을 하잖아요. 그 나트륨이 화학식 Na입니다. Na인데 그 나트륨은 원자번호 11번입니다. 죄송합니다. 원자번호 11번인데 나트륨이 나트륨 홀로 있을 때는 되게 불안전해요. 이 나트륨이 사실은 금속에 속합니다. 물은 금속이에요. 근데 나트륨은 되게 불안정해서 망치로 두드리면 폭발하고요. 불도 나고요. 조금만 잘라서 연못에 두면 물고기 다 죽습니다. 독성도 있고 불안해요. 근데 나트륨이 이 바깥에 전자가 바깥 껍질에 전자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만 떼어내버리면 안에 있는 껍질에 8개 전자가 있는데 이 원자 세계에서 원자 번호 낮을 경우 바깥 껍질에 전자가 8개 있을 때 되게 안정합니다. 나트륨은
이제 스스로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전자 하나를 버려야 돼요. 근데 염소는 그 바깥 껍질에 전자가 7개 있기 때문에 하나를 누군가로부터 받으면 그 자체로 안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약간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산데 이게 이제 지금은 다 결혼하신 분이지만은 내 짝, 내 짝 그리면서 비혼 때 과연 내 짝은 누굴까? 뭐 이렇게 찾았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플러스 마이너스를 꼭 남녀로 비유할 필요는 없지만 전자 하나를 채워줄 존재. 남자 같으면 이날 불안전한 이 전자를 받아줄 존재. 이렇게 해서 전자 하나만 서로 주고받으면은 되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스스로도 안정되지만 또 이렇게 결합을 한 플러스 마이너스가 당기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금이 매우 안정합니다. 소금 자체는. 근데 소금이 분해가지고 나트륨 염소로 되면 되게 위험하고 인체 다 위험합니다. 염소 개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소금 부부가 되라는 것은 각자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는 배우자를 만남으로 해서 하나가 된 거거든요. 예? 둘이, 이 조금 전에 둘이 한 몸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다 소금 부부다. 그래서 같이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파워풀하다. 가정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부부가 소금과 같이 돼야 된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2장 15절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고 이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못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되게 마음이 걸리는 부분이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것까지는 좋은데 왜 거기에 또 뭐 각종 실과 나무 먹을 수 있는 거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 감사한데 마지막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고 하는 나무를 왜 만드셨느냐 그리고 동산에 왜 두셨느냐 이거 뭐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더 충격적이죠.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죽음에 대한 경고장이 있는 거예요. 뭐 여기까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도 없어요. 전혀 천진난만하고 죄를 모르는 시기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금지 규정을 두셨다는 거예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왜 금지 규정을 두셨겠습니까? 인간은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뭐 매주일 코로나 때문에 2년 반 동안 대면 예배도 안 드리고 뭐 비대면 예배를 평소에 교회에서 TV 화면 보고 드리듯이 영과 진리로 드리셨던 분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통계나 여러 교우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무래도 비대면 상황에서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인간은 있죠. 뭐 그렇게라도 드렸으면 좋은데 뭐 코로나 핑계 삼고 예배당에도 안 나고 주일 예배 안 나고 그냥 몇 주, 한 달, 이렇게 몇 개월 보낸 사람들도 좀 있을 겁니다. 뭐 이런 말이 있죠. 목사도 한 달만 예배, 주일 예배 안 드리면 악마가 된다 합니다. 예?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날에 예배 드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싹 변하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내가 피조물이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끊으면요. 인간은 그냥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피조물,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것, 그러니까 신은 하나님의 신이시고 나는 인간이다. 이 생각을 하나님이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를 금지 규정을 두신 거예요. 만약에 금지 규정이 없으면요. 모든 게 자기 거예요. 그죠? 모든 거. 에덴 동산에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이 살다 보면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인간이 교만해져가지고 신인 줄 알게 됩니다. 그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이 두시고 금지 규정을 두신 거는 너는 피조물 인간이고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인지시키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그걸 두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인데요. 저는 이제 왜 아담과 하와를 부모에게 이야기했느냐면 그 다음에 일단 지금 여기까지 부모가 아니죠. 자녀를 낳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뭐 태아 교육도 하고 그렇지만 태어날 아이 지금 뭐 첫째 아이를 이제 출산하신 경우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뭐 둘째, 셋째 주실지 모르잖아요. 미래에 태어날 아이가 있을 수 있는데 현재 내가 부모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미래에 태어날 아이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예비 부모입니다. 출산만 안 했을 뿐이지 예비 부모로서 태어날 자녀에게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이제 결국 우리 뭐 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아담이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제 시험에 넘어가는 거죠.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와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모든 이게 좋은 샘플인데 사탄은 우리를 시험할 때 어떻게 말장난합니다. 워드플레이로 해요. 하지 말라 하더냐. 그리고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뉴스에 보도되는 이거 범죄자들 붙잡혀서 할 땐 다 자기 합리한 말을 이렇게 해가지고 꼭 제가 아닌 것처럼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유혹하는 주체도 그렇고 넘어가는데 자기 변화할 때도 그래요. 자기 항상 유리한 말만 하게 되죠. 그래서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우리 있는 거야. 우리는 먹을 수 있으나 이제 그거 들어보니까 이제 좀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3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답변했죠. 여기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이미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라고 뱀에게 대답을 한 거죠. 그러자 뱀이 딱 이제 그 틈을 알고 그 사이로 공격에 들어오는 거야. 죽으리라 한 게 아니라 죽을까 하노라 아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3장 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계속 2차 공격을 합니다.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지는데 하나님과 같게 된다.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 먹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사단의 공격을 해왔죠. 근데 사실 하나님과 같이 돼 아주 이거는 불경견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이 말을 들으면 단호하게 거부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한번 빠지다 보니 계속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여자가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따먹었어요. 그리고 자기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며 그도 먹었습니다. 이제 부부 일심동체라는 말이 좋을 때는 좋은 말이지만 이 죄를 지으려고 할 때 그리고 반복적으로 불법을 행하려고 할 때는 막아주는 것이 이 배우자의 역할입니다. 그죠? 오히려 이 아담이 하와 그런 제안을 했을 때 남편이 막아주고 반대로 남편이 만약 그런 제안을 했을 때라도 하와가 막아줬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역할을 우리가 부부가 서로에게 해야 됩니다. 자, 불순종의 결과로 우리가 잘 알지만 뱀은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는다고 3장 14절에 되어 있고요. 그다음 16절에 보면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내리셨느냐면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다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고 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않았더라면 자식은 낳았겠지만 임신하는 고통, 출산의 고통이 지금 우리가 우리 여성들이 자녀를 낳을 때 겪는 고통보다 훨씬 덜했겠죠. 이거는 이때 받은 벌입니다. 이게 사라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왔다고 이게 사라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이 벌은 유효합니다. 힘들게 지금 자녀를 출산하죠. 그래서 너무 힘들게 낳은 엄마들 보면 이제 다시는 자녀 안 낳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이게 그 벌이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자꾸 의존적인 사람이 되도록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아담에게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요. 좀 땅이 억울하죠? 아담과 하가 범죄했는데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고요.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뭐 농경사에 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뭐 2차, 3차 산업, 4차 산업이 발전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수고해야지만 월급 받고 사업에서 돈을 벌어 먹고 살 수 있는 건 이때 하나님 내리신 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예전에는 뭐 그저 자연스럽게 뭐 바람에 의해서 씨가 날아가고 그다음 발아되고 줄기가 생기고 뭐 꽃이 피고 열매가 밀려서 그거 뭐 따다 먹으면 됐고 뭐 곡식도 마찬가지 그렇게 했으면 됐는데 이제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엉큰키 그다음에 잡초 베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가 이제 도래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이때 내리신 벌 번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부부가 살아가면서 부모로서 열심히 땀 흘려서 노력하면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돈 많이 벌기를 원하면 그 죄입니다. 혹시 남편 보고 돈 적게 벌어온다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땀 뻘뻘 흘려가면서 돈 벌어오는 거 이거 하나님 이때 내리신 벌이거든요. 물론 뭐 더 벌는 사람도 있고 적게 버는 사람도 있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노력해서 얻은 돈 그게 값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로소득 이건 죄라고 저는 봅니다. 불로소득. 왜냐면 하나님이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려 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이 뭐 신성하다 좋다 맞는 말입니다. 노동을 통해서 우리는 재화를 얻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벌만 내리신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은 항상 그래요. 벌을 뭐 성경에 다 놨던 벌을 주시고도 불쌍히 여기 주시거든요. 불쌍히 여기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벌을 내리지만 이 징계를 받은 걸 통해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요. 은혜 하나님이시거든요. 자, 이렇게 수고하는 인생인데 시편 128편을 보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 없다라는 걸 봐요. 수고하여 땀 흘려 얻은 소산 이걸 하나님 복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지금 이때는 이게 저주처럼 들리지만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월급 받고 살아가는 거 복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내가 그냥 그저 이런 거죠. 그냥 어떤 걸 투자를 하고 뭘 했는데 갑자기 돈이 많이 생겨서요. 그게 복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직장 상사한테 요것도 먹고 사람들 거래관계 사람들한테 안 좋은 소리 듣고 힘들게 좀 부당하고 이렇게 느끼지만 그를 통해서 얻는 돈벌이 그 돈으로 집에 뭐 전기세도 내고 생필품도 구입하는 거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저주를 복으로 전환시켜줬습니다. 이게 저는 하나님이 끝없는 은혜라고 이제 봅니다. 자, 어쨌든 이거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이게 복으로 전환했지만 사실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아담과 하와 밑에 태어난 자녀는 얼마나 부모님처럼 에덴 동산에 뛰놀고 재밌게 뭐 나중에 천국 가면 뭐 독사구리 손 놓고 물지 않고 뭐 사자고 뛰놀고 이미 그때는 그런 거 다 됐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 우리 못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그게 이제 신락했지만 복락원에 가면 우리는 똑같은 게 누릴 텐데 어쨌든 자녀들은 그걸 못 누리고 살아가게 됐다는 게 그 시점에서 비참한 거죠. 이렇게 자녀를 어려운 환경 속으로 빠져가도록 한 그 원인 제공자가 부모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내뿐만 아니라 이제 조금 전에 수고하여 땀 흘려야지만 먹고 살잖아요. 다 열심히 지금 뭐 공부하고 학교 다니고 그 다음에 뭐 취직 활동하고 뭐 나름대로 뭐 열심히 노력해야지만 삽니다. 그래서 뭐 죽도록 공부하고 죽도록 일하고 죽도록 경쟁하는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도록 아이를 양육하면 되지 않고요.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그건 좋지만 죽도록 일하고 죽도록 공부하고 죽도록 경쟁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하여튼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내 자녀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할 수 있다. 이거를 부모가 항상 생각하며 자녀를 양육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고 가인과 아벨의 삶을 보면요. 부모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죄가 들어왔죠. 우리가 소위 말해 원죄라고 합니다. 죄성을 가지고 이제 사람이 태어나게 되죠. 근데 뭐 부모도 잘못했지만 이 가정의 비극적인 일이 뭐 다 아는 이야기죠.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가지고 여기 보면 창세기 4장 2절에 보면은 3절에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고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면은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다고 돼 있습니다. 뭐 구체적인 디테일한 거는 여기 여러분들 추론하기에는 뭐 양 때문이다, 양은 받고 곡물은 안 받아 그건 아니고요. 나중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고 이 죄의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 제물과 가인 자체를 안 받았다는 게 여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물만 안 받은 게 아니고 가인을 안 받았어요. 우리 예배를 드리지만 헌금을 또 하나님 거부할 수 있지만 헌금들이 나를 거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바른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요. 집에 가서 노는 거나 그 자리에 앉아 똑같다는 논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예배 시간 제일 먼저 부름의 말씀을 부르고 예배 인도자가 참회 기도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죄의 용서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삼을 받고 성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요. 그 예배는 시작부터 그게 안 되면요. 한 시간 동안 예배 드린 거 다 허사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무튼 가인이 자기 거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 거를 받으시니까 자기 성찰을 해야 되는데 성찰을 하지 못하고 시기심이 발동해서 동생을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저는 뭐냐면은 이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가지고 에덴 동산에 추방됐죠. 그리고 원죄를 자녀한테 넘기고 땀을 흘려야지 땅의 소산을 먹는 그런 수고의 인생을 살게 됐는데 자기가 낳은 자녀가 행복하게 살면 좋은데 이제 우리 자녀를 낳고 뭐 한 명도 있지만 두 명 형제 자매 남매가 있었는데 사이좋게 지내면 되는데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어릴 때부터 사람이 악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뭐 가르치쳐 주지도 않은데 그런 죄성을 가진 것 때문에 아이들이 뭐 티격태격 끓이고 다투잖아요. 그래도 부모는 항상 형제간에 우애하라. 그게 부모의 희망이죠. 근데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그런 걸 통해서 자기 반성을 하고 나도 형제하고 우애하지 않고 자랐던 시기도 돌아보고 인간이 이웃하고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하고도 잘 우애를 갖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데 나는 내 자녀한테 사이좋게 지내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어떻게 보수네요. 그래서 항상 그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끊임없이 자기 성찰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그래서 자녀를 교육을 항상 자신을 바라보는 게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녀의 한 명이 살해당했는데 그것도 그 외부 사람이 인한 게 아니라 내 자식이 내 자식을 죽인 거예요. 이런 비극에도 있습니까? 예? 이런 비극에도 있어요. 그게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원인 제공은 결국 부모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좀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예일 수 있지만 어쨌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아담과 하와의 이거를 반면교사를 삼아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길만이 가정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비법이 딴 거 아닙니다. 남편 나가 돈 많이 벌어와서 특별 보너스 받은 그 기쁨은 한순간이잖아요. 정말 가정의 행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유지되고 온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네. 저기 노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창세기 5장 21절. 뭐 사실은 제가 하다 보면 앞에 걸 좀 길게 하고 뒤에 걸 좀 짧게 하는데 뭐 다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를 해도 그죠? 근데 예전에 뭐 다 한다고 했는데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제가 오늘 노아 한다고 뭐 인생이 크게 달라질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래요. 그래서 노아 좀 하다가 마치겠습니다. 노아는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까? 한번 그냥 궁금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족보를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오래 살았죠, 이 당시에.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않았더라. 인류 최초의 육체적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 간 사람이 에녹입니다. 365년 꽤 오래 살았죠. 오늘날 우리 개념으로. 근데 그 당시에는 긴 세월은 아니었죠. 평균 900세 정도 다 살았던 시대이기 때문에요. 무두셀라는 이제 에녹이 난 아들이죠.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라멕을 낳은 후에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187세 아들을 낳고 782년을 더 살았으니까 다음에 969세가 되죠. 그리고 969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가장 오래 인류 역사상 오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라멕은 182세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더라. 182세 낳고 595년을 살았으니 다음에 777세를 살고 죽었거든요. 이제 이 시대를 좀 보면요. 오늘날 지금 장수시대지만 한 10배 더 길게 살았던 걸로 우리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은 나누기 10 하면은 결혼 정년기가 오늘날, 결혼 시기에 그 아들을 낳은 걸 보면 다 늦게 낳았죠. 에녹이 65세를 낳았다 해도, 물론 뭐 평균 수명이 900이라 할지라도 뭐 오늘날 나누기 10 하면 성인이 200살 되기 전까지 미성년자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닌데, 65세는 좀 늦은 감이 있다고 보는데, 근데 무드셀라는 187세 아들 낳았고요. 라멕은 182세 낳았고요. 노아는요, 또 놀랍게도 500세 때 아들 셋을 낳았거든요. 근데 노아가 500세 낳은 때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좀 더 설명할 텐데. 어쨌든 늦게 아들을 낳았고요. 노아에게 영향을 준 사람은 당연히 아버지, 할아버지. 근데 증자할아버지 에녹은 노아가 보지 못했어요. 365세 때 하나님 데려가셨기 때문에 노아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증조할아버지를 데리고 가셨어요. 이게 장수하는 그런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노아가 500세 아들 3명을 낳고 그 다음에 100년이 지난 600세 때 홍수가 시작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들을 왜 500세 때 낳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만약에 이제 하나님이 뭐 이미 계획하셔서 노아를 통해서 인류 재창조를 하고 모든 죄악이 관영한 이 인류를 물로 다 심판을 하시면 다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노아가 일찍 결혼해서 뭐 20살 때부터 아이를 낳고 나게 한 100명 자손 있어 봐요. 그럼 노아만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 딸린 뭐 2세, 3세, 4세, 그게 또 결혼해서 낳고 가면은 수백 명, 수천 명이 노화 방지에 타야 될 상황이지 않았어요. 제 추론입니다. 그래서 500세까지 낳게 한 거는 그 에녹은 하나님께서 살아서 데리고 가셨고, 무드셀라 라멕도 자녀를 뭐 얼마나 낳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노아가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500세 이전까지는 웬만한 사람은 번성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도 있죠. 966세까지 살았는데 계산을 해보면 노아 딱 500세 때 별세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600세 때 홍수 일어날 그날 그해. 그리고 라멕은 아버지는요 777세 살았는데 홍수가 발생하기 5년 전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러니까 노아 입장에서는 아버지 라멕, 할아버지 무드셀라, 증조할아버지 에녹이 홍수 심판에 죽은 게 아니라 자연사 데려가시도록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늦게 500세 아들 낳은 그 전에 뭐 웬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데려갈 자연사를 통해 데려가실 사람들은 다 데려가셨고 남아있는 인류엔 다 죄악에 관영한 세상 속에서 죄에 빠져 사는 사람들만 남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방주에 탄 사람은 노아 부부와 아들 3명과 자부 이렇게 8명만 타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보면 늦게 500세 때 자녀를 낳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노아가 500세 때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5장 32절에 그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600세 때 홍수가 시작되었는데 그 배를 만들잖아요. 뭐 100년 뭐 학자했다 약간의 하여튼 긴 기간 동안 배를 만드는데 그것도 우리가 배를 만들 때는 강이나 바닷가에서 만듭니다. 그리고 진수식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산에서 배를 만드니까 이게 우리는 스토리를 읽는 독자 입장에서는 뭐 간단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당시 노아 입장에서는 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쳤다 소리 들어야 됩니다. 제정신이 아니고 돌아도 단단히 돌았다 이 소리는 뭐 100년 동안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비난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계속 그 일을 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 스토리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 다 성경을 읽다 보면 탁 와닿는 게 있죠. 모든 말씀이 진리지만 근데 뭐 그걸 한 구절이라도 한번 지키려고 노력해 봅시다. 이 부딪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나 이 말씀을 하나님 지키고 싶습니다. 결단하고 살다 보면 분명히 주변 인물들하고 관계 속에 틀어질 수 있어요. 틀어집니다, 당연히. 말씀 순종하다 보면. 근데 그걸 지혜롭게 잘 넘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난을 받거든요. 근데 그게 한두 번 되지만 지속적으로 오래 갈 때 사람은 마음이 흔들리기 쉽거든요. 근데 그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노아가 방주 배를 탄 것처럼 그런 은혜가 뭐 구원은 이미 받은 우리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부모로서 아들 셋을 낳고 10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자녀 교육도 쉽지 않았겠죠. 부모는 그래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여기 뭐 직장을 다니는데 직업도 소명의식이고 여기 교회 봉사들도 하시는 애 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다 나는 헌신하잖아요. 근데 내가 헌신하지만 내 가족, 내 배우자, 내 자녀가 내 헌신하는 그렇게 잘 이해해 줍니까? 이해 잘 해주지 않죠. 교회에 뭐 약속이고 봉사하는데 가정에 무슨 일이 있다. 가지 말라고 그러죠.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사명을 부여받았잖아요. 뭐 어쨌든 봉사의 사명, 각자 나름대로 사명을 받았는데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나는 좋아요. 결단하고 하나님 제가 이걸 제 진짜 몸을 드립니다. 이 내 마음만큼 내 가족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노아의 세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당시 학교가 있었는데 학교 가면 맨날 놀림받고 내 아버지 뭐냐? 미친 사람 아니냐? 미친 사람 아들이다. 소리 듣고 그런데 아이들이 성장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그 부모가 느끼는 고충, 그걸 잘 감내했다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거 나도 쉽지 않지만 내 자녀가 부모님, 엄마, 아빠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양육하는데 그걸 따라와 주는 거 힘들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눈에 성이 안 차요. 안 차지만 아이들은 쉽지 않게 따라온다는 것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때론 격려도 필요하고 용기도 넣어주고 잘하고 있다. 칭찬도 필요한데 자꾸 부모의 그 시선의 기준에서 부족하다고만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아의 세 아들의 고충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 있고 지금의 교육 환경이 다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내 자녀가 지금 성장하는 과정에서 뭐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그다음에 어떤 뭐 여러 가지 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받는 환경이 쉽지 않습니다. 전부 세속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기관에 내 자녀를 맡게 되거든요. 저는 공립교육을 신뢰하는 사람으로서 아이들 뭐 그냥 다 보냈어요. 보내고 하는데 물론 뭐 안타까운 점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지만 제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시스템을 어쨌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뭐 간혹 홈스쿨 하는 분도 있고 대안학교도 있는데 뭐 저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떻든 부모님이 생각했을 때 좋은 걸 선택하되 어느 걸 선택하더라도 완벽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시대적 어려운 교육 환경 속에서 자녀를 우리 양육해야 되는데 쉬운 건 아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쉽지 않기 때문에 뭐 특별한 답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런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죄악된 세상에서 어떻게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꾸 양육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제가 젊어요. 저를 뭐 자꾸 나이 든 사람으로 보고 제 집 사람 보고 제하고 나이가 비슷하다면 깜짝 놀란다. 목사님 나이 그리 어려워. 제 흰머리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 제가 이 생각은 합니다. 이제 여기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한테 이제 저는 죽을 날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나이대가 아닌가 이 생각을 제가 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 누가 들으면 아이고 아빠로서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구나. 아이들 아직 시집 장가간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막내가 중1이고 그런데 이미 저는 아이들한테 여러 번 선포했습니다. 너희들 인생은 너희들이 살아라. 아빠가 해줄 거 없다. 실제로 가진 게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자주 할 때 근거는 너희 할아버지 삶을 봐라. 너희 할아버지가 6.25 전쟁 때 이 14살 때 부모님을 잃어 있어요. 인민군이 쏜 포탄에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동시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고모 누님 한 분하고 살았는데 누님은 고모는 일찍 시집 가시고 혼자 어렵게 살았는데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제 보니까 결혼했죠. 5남매를 낳았습니다. 제가 그건 넷째고요. 그리고 다 대학 보내고 다 결혼까지 하는 걸 보시고 돌아가셨는데 제가 크면서 느낄수록 제 아버지 옆에서 제가 알잖아요. 도둑질하지 않고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그 어릴 때는 뭐 우리 집 왜 이래 가난하지? 나는 다른 친구들은 그 돈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에서 용돈도 많이 받는데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은 전혀 받지 못했고요. 제가 살던 동네에서 우리 집이 제일 작았어요. 21평이었는데 돼지 포함해서 21평입니다. 금평이 아니고 그 7명이 살았습니다. 옛날 집 알죠? 마당 있고 거기 그랬는데 놀랍잖아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돈이 있어서 아빠를 대학 보내고 결혼까지 시키신 거 아니다. 신기하지 않냐? 나 역시 마찬가지다. 나 돈 없다. 너희들 하나님이 너희들 키우실 거다. 그래서 저는 제가 성경에 있는 것 중에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이거를 제가 자식이 많은 부모 아버지로서 이야기한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호와의 기업이 부도납니까 쓰러집니까 안 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돈이 없어도 우리 아이들은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굶어 죽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그 제 아버지가 올 초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면서 제가 그랬죠. 아버지 유산 하나도 받지 않는다 선포를 했어요. 오늘 이게 최초로 공연인데 제 자랑이 아니고 그 자식교 그전에도 우리 자녀들한테 이야기했는데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는 내가 누님들한테 이야기해서 카톡에 남겨서 이걸 나중에 증거 자료로 삼아라. 그래서 제가 문자로 다 남겼습니다. 남겼는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는 돈으로 뭐 제가 뭐 저기 몇천만 원 뭐 N분의 1회가 받으면 하겠어요. 그거 없으나 있으나 똑같아요. 그 내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제가 죽을 날만 바라보고 이야기한다는 이야기는 했는데요. 그러면서 내가 자녀들에게 그렇다고 우리 자녀가 아주 뭐 모범적인 모델은 아닙니다. 속성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그런 이야기 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각자 도생해라. 부모가 해줄 것도 없다. 그래서 저는 미리 다 결혼 따라서 하고 다 지금 우리 고등학생 전부 다 아르바이트 합니다. 너가 알아서 이 사회생활도 해보고 돈도 벌어봐야지 이 사회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내가 내 품 안에 아이를 어떻게 하려고 하면 더 아이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부모가 주님께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식 한 명이 있으면 어떻게든 내가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죠. 저도 첫째 우리 딸 키울 때는 그랬어요. 집사람하고 어떻게든 울 때나 안고 뭐 해주고 다 할 줄 알았죠. 둘째 출산하고 그러면 각자 한 명씩 막자. 그것도 뭐 가능했어요. 셋째부터는 안 되잖아요. 그때부터 방목했습니다. 방목이에요, 방목. 그러니까 알아서 성장하도록 하나님밖에 맡기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벌써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요즘 전부 다 저출산율이고, 어떻게든 내가 돈 벌어서 키워보겠다. 뭐, 계산기 두드리면서 몇천만 원, 뭐, 1억이면 된다더라. 이런 생각에서 사로잡히면 절대로 자녀다운,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이를 양육 못합니다. 그런 것들을 내려놔. 그게 바로 세속적 가치관에 의해서 우리가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한번 모든 걸 내려놓고 한번 맡기는 결단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뭐 성경의 구체적인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결단이 있었다고 봅니다. 한 가지만 짧게 좀 더 하고요. 그래서 이 노아가 노아 방주 타고 이 하나님 물로 심판하고 이 방주에 나온 분 이야기 다 알잖아요. 그 다음 이야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래서 이 샘과 함과 야벳을란 노아는 여기 보면은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택해서 노아 방주에 승선할 수 있도록 해주셨죠. 그리고 인류가 다 멸하고 이제 노아의 여덟 가족을 통해서 이제 후손들이 이제 번성하죠. 하나님 똑같이 창조 섭리 때처럼 생육하고 번성을 똑같은 명령을 주십니다. 근데 그 노아가 이 홍수가 다 물러가고 땅이 마르고 난 뒤에 있었던 사건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그 포도주 사건이잖아요. 포도주 사건에 그 샘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이 함이 아버지가 벌거벗고 그 술 마시고 취했는 거를 제대로 이 후속 처리를 하지 못해가지고 저주를 받죠. 저주를 받는데 창세기 9장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장 25절에 아버지가 술이 깨가지고 그의 작은 아들 함 둘째 아들이겠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냥 종이 아니고요. 종들의 종. 더 심한 어떤 저주 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있죠. 내게서 뭐 정말 함이 얼마나 잘못했을까. 뭐 학자들이 연구를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아버지가 술을 마셨고 뭐 제정신이 안에서 옷을 벗었어요. 자기 잘못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꼭 둘째 작은 아들을 탓 돌리는 게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저는 부모가 이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다가 우리가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 있습니다. 뭐 감정을 잘 다스리면 다 성인이 되죠. 근데 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녀한테 분노를 표출을 하면 할수록 있죠. 자녀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반복이 되고 습관이 되면요. 그 가정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노아의 한 이걸 반면 교사를 삼아 가지고 그러면 자신이 잘못한 건 시인하고 또 아들이 못한 거는 또 못한 거를 좀 잘 해서 고쳐 나갈 수 있도록 해야지 지혜로운 부모인데 이 아버지 노아는 저주를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자녀들한테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말을 하지 않고요.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화가 나면 그게 잘 안 되죠. 안 되는데 그걸 항상 리마인드 하면서 좋은 말 하자라고 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래가지고 이 저주로 이 함의 후손이 저주받은 어떤 종족이 돼버렸죠. 학자들이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우리는 화가 치밀더라도 아이들에게 나쁜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점은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고 하나님의 동행한 신앙적으로 훌륭한 샘플이 될 수 있는 사람인데 제가 아까 100점짜리 인물 없다 했죠 성경에. 우리가 믿음 좋고 은혜가 충만할 때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을 정도로 헌신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평생 가요?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신앙의 등락이 있을 수 있는데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평생 좋은 신앙심을 가지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요. 은혜 많이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성찰하지 않으면요. 성경의 모든 예가 그렇습니다. 뭐 최근에 솔로몬 보십시오. 뭐 다윗도 그렇고요. 모든 사람이 말년에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매일 말씀과 기도로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이 노아처럼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실수로 자녀를 저주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우리 가정에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없죠? 예, 네, 그러면 마칠까요? 예,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담과 하와 노아 부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부모가 되어 아담과 하와처럼 불순종함으로 자녀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 없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이 좋은 부모가 되며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길이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노아가 당대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였지만 가정에 항상 평탄함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다가 비정상적이란 말을 들을지라도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며 포기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혹여나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라도 자녀들에게 분노하지 않고 막말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부모 학교에 동참하신 분들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배부르게 할 것에 목말라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른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